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 말씀은 열왕기 상건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을 얼굴에 가린 채 동굴 오기로 나왔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또 지진이 일어날 때, 또 불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답니다.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복음과 연결되는 오늘 독서 말씀인데 바람과 지진과 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안 계신 걸로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에 집중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것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또 베드로의 믿음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신부님 진짜 예수님 물 위를 걸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걷든 안 걷든 뭐 2000년 전에 그게 일어났다 아니었든 그것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BBC에서 지난번에 뭐 그것이 가능하다고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이러던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안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졌고 안 빠졌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있고 그 배 위에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 앞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차원으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들어서 저게 유령이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가 예수님 맞아? 네가 진짜 유령 아니야? 하고 의심스러운 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이란 분의 힘을 체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으면서 살고 싶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은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네. 대답을 바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군중을 배불리 먹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다섯 개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살리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진짜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면,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가 유령이면 내가 왜 물리를 걷겠느냐는 거죠. 주님께 대한 간절한,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나도 당신처럼 물리를 걸어서 살고 싶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저의 묵상은 그러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지금까지 만나본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물에 빠졌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거센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용기를 내고 그 믿음을 기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곧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물에 빠져들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면서 물속으로 꼬르륵 하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어찌도 이렇게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허무맹랑한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얘기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참 너무 인간적이다, 나와 또 우리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각자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 속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말씀을,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다가오면 그 믿음은 의심으로 곧바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이했던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맞이했던 그 거센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 의심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허우적대다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다시 또 하느님을 찾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들려오는 이 짧은 것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의 길의 전체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다가 또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고통이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다시 하느님께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리고 다시 기뻐지고 이것들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계를 지닌 인간이란 존재들이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길 위에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복음의 끝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전에 5천명을 먹여 살리신 그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지만 또 이 풍랑 앞에서 또 그분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 안에 빠져들 것 같은 위험 앞에서는 또 그분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밉니다. 이 일련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배척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배알도 없나 봅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의심했으니까 너하고 나는 끝. 나는 모르는 사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의심하느냐.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끝. 결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다시 이 제자를 품고 안고 또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내가 이만큼 배려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참으면 됐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런 제자들 받아들이셨지만 또 이후에는 또 더 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했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화 30전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강론을 준비하며 가장 제가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의심하고 또 멀리하고 내가 좋은 것만 찾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내 손을 안 놓으시는구나. 오늘 복음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 속에서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는, 그렇지만 자식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자 또 하느님이다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그들과도 끝까지 함께 하시려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내려지길 희망해 봅니다.